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양회가 참 은혜롭고 좋지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냐면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지극히 높여서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이 마음만 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래서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는데 자, 자기를 비우고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이 마음, 이 삶,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우고 낮추는 삶.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전원준 박사님 책인데 이분이 지은 책인데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건강이 나쁜 이유 또 뭐 통증이 있다든지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이런 병들이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명이 안 나타나는데도 본인은 통증을 느끼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피가 혼탁해서 그렇답니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 가지 병은 한 가지 독에서 비롯된다는 그 독이 피가 혼탁해서 피가 더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쓰는데 피가 혼탁하고 피가 더러워지면은 이 혈관에 비교적 맑은 피가 흘러가기 위해서 혈관 벽으로 찌꺼기를 밀어낸대요. 그리고 가운데 비교적 맑은 피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지혈증이 문제가 아니라 피가 더러워서 벌써 이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혈관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찌꺼기를 혈관 벽으로 밀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은 동맥경화가 되고 결국 혈관이 자꾸 좁아지니까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위층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압을 높여야 되죠. 예, 그것처럼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혈압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혈압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혈압약 먹죠.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뇌졸중이 올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래도 혈압이 높아 쭉쭉 그렇게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혈압을 낮추면은 찌꺼기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그 찌꺼기가 똑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약을 안 먹으면 또 뇌에 꽈리가 생기가 터지면 또 뇌출혈이 일어나서 더 위험해질 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근본 원인은 피를 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에 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복되게 된다. 여러분 영혼에 복을 주려고 합니다. 좋지요? 예. 자,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너무 많은 걸 채워서 이제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비우고 낮춰야 이제 병이 낫는데 사실 이 육체에 관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부 다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이 아니라 뭔가 자꾸 자기를 세울 만한 조건을 자기를 높일 만한 조건을 자꾸 채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가정이 우리나라는 가정을 참 중시 여기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해외 나가면 뭘 자랑했냐면 한국은 이혼율이 낮다고 그래서 한번 시집을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라 해가지고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친정으로 돌아오면은 출가 외인 해가지고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가정을 중시 여기고 가정이 참 화목하고 이혼율이 낮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해버렸고 자살률이 급증해버렸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행복도를 측정해보면 10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력은 이제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이 15도 각도로 지난 100년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면 일본은 45도 각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한국은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오늘 우리 굿뉴스과 학생들에게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이 1년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400조 원이에요.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더 많을 정도로 국민 총 생산액보다 더 많을 정도로 삼성이 우리나라 총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제가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우리가 계산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그냥 많다 그지 그게 얼마나 많은지 감각이 안 와요. 제가 실감나게 가르쳐줬어요.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취업하면은 연봉을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학생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1억을 벌어서 1조 원을 모으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만 년이 걸립니다. 1만 년 동안 모아야 1년에 1억씩.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지 좀 감각이 옵니까? 예. 자, 우리나라가 기업 하나만 해도 이렇게 400조를 벌어들일 정도로 이런 기업들 세계 경제 강국 10대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 근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드는데 행복도를 측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100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봐서 그 행복도를 측정해 봤을 때 10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 방글라데시 반도 못해요. 100위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은 웬만한 대부분 국가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그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요.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행복해지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채우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 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뭔가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하나 배우면은 여러분 인생도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을 사람들은 배우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가 뭔가 잘한 것, 잘난 것, 은혜 입은 것, 채우는 삶을 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 신앙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 예, 은혜 입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때 사단은 꼭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넣어서 그걸 은혜 입었다는 그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독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에 가보면 어떤 마음이 작용하냐면은 허무한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박무사님께서 이연목 목사님이 마산에 계실 때 마산에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일가친척 가족분들이 오셔서 야, 우리 조카가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보고는 큰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냥 조그만한 그냥 예배당을 짓는데 큰 예배당을 짓고 있으니까 다들 놀라워하고 마음을 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는 자네 허무한 마음 가지면 망하네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박 목사님은 사단이 그 마음에 독을 집어넣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을 넣어줘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줄 모르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 안에서 쓰임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신앙을 하다가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또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마음을 제할 줄 몰라서 사단이 마치 독을 넣어놨는데 그 독을 제할 줄 몰라 비우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하는 것처럼 당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나를 비우는가? 이 비우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은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망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드셔보셨습니까? 예. 근데 보고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예, 보고는 피나 알을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죽어요, 잘못 먹으면.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보고가 잡혀요. 근데 보고가 잡히는 날은 고기가 안 잡혀요. 이 보고 때문에 다른 고기들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보고를 잡으면 그 보고를 잡아서, 야, 이 맛있는 고기하고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다 버려요. 왜? 아니, 바닷가에, 아니, 다른 고기도 많은데 뭘 이걸 목숨 걸고 이 고기를 왜 먹냐? 잘못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복지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원한 국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래서 사람들이 복 요리를 먹구나. 여러분, 이 복어 요리가 그렇게 맛있는 요리인데 독을 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것도 복된 일이고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복된 일인데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을 제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CLF 영상을 보셨습니까? 예, CLF 홍보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CLF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표할 만한 대표급 비숍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위에 목사님을 비숍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또그 위에 비숍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치비숍이라 해가지고 비숍들 위에 비숍,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큰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세루아다 목사님 같은 이런 분한분 와서 복음 듣고 우간다에 돌아가셨는데, 우간다에 돌아가셔서 박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마음껏 말씀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10만 명만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요. 그 말씀이 생중계로 우간다 전역에 나갔으니까 사실 몇 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CLF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6만 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다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선교회와 같이 하려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처음 우리가 이 CLF를 미국에서 2017년 3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야, 과연 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는 이 CLF에 얼마나 올까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첫날 이 CLF 프로그램의 강사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진으로 한 분 한 분 이번에 무슨 과목을 맡은 누구 목사님, 무슨 또 파트를 맡은 누구 목 소개를 했는데, 첫날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둘째 날 개인적으로 오신 목사님들과 자유롭게 이제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따지냐면은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왜 강사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냐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CLF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 또 지역장 목사님들이 강사 진으로 해서 쭉 소개를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어느 나라죠?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어떨까요? 전쟁으로 막 다 망해가는 나라 미국에서 가서 도와줘가지고, 또 그 다음 먹고 살 것 없어서 가난한 나라에 원조해주고 선교사 보내주고, 특히 목사님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 나라였는데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한국에서 뭐 CLF이 뭐니 한데 와서 보니까 미국 강사는 한 명도 없고 한국 목사,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동양인 목사님이잖아요. 이 서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유색 인종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이니까 뭐 그건 인종 차별은 아니지만은 왜 한국 목사들이 다 강사냐. 자, 근데 둘째 날 되어서 다시 만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왜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이 목사님들이 다 마음을 열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래서 강사구나 하고 다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박 목사님에게 배운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교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제가 꼭 CLF를 하면은 해외 가서 CLF를 하고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교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처음 들어오면은 첫 번째 관문이 신구약 성경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다 읽는 거다 하면은 다들 예 하면서 일주일 만에요 하고 깜짝 놀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3년 만에 성경 한 권 다 읽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3년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었다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일주일 만에 신구약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교학교 입학할 때만 신구약 성경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계속 통독해서 10번, 20번, 30번, 50번 계속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놨는데,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말씀 앞에서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배우는 거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왜 다 한국 목사님들만 다 강사냐, 한국 사람들을 강사냐고 했던 그 미국 목사님들도 말씀을 들어보고는 마음의 무릎을 다 꿇고 마음에서 배우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자신의 신앙이 말씀 앞에 잘못됐으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체면, 자기 명성, 자기 체면 이걸 세우질 않는 거예요.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는데,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자기 체면이나 자기 명성이나 자기 위신을 세우지 아니했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구원을 잘 받아요. 그리고 해외의 목사님들, 한 번은 코트디부아르에 그 나라의 한 다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표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와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코트디바르로 돌아갔는데 제가 거기에 코트디바르에 초대받아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러 갔습니다. 자, 그래 그 교회에 초대받아 가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초대받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복음 전해주죠. 이분들 복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 이제 의롭게 된 사람 손들어보라니까 대부분들이 손을 들고 은혜롭게 저녁 집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목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이렇게 마치면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또 무슨 이야기를 더 하시려고 나오시나.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코트디바르 교회 합창단 또 현지 목회자들 인근에 있는 선교사님들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함께 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합창단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현지 목사님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거기서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올 정도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러분 저도 한국 가서 이 말씀 듣고 이번에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앞에 목사가 그래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급의 목사님인데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수해요. 아닌 건 난 구원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교인들 앞에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숍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치비숍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박수치고 감사하게 마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구나. 그 목사님은 코트디바르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목사님들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국비로.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걸 선발하는 분이 이걸 선택하는 분이 이 목사님인데 앞으로 다음에는 우리 성교에 소속한 현지 목사님들에게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그 티오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목사님이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치비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지 그 교회가 복되고 그 교단이 복되게 되고 너무너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다 은혜롭게 CLF가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 예. 어디요? 아, 예. 우리나라. 예,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체면, 자기 위신, 그걸 못 비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쪽에 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통념상 CLF가 잘 안 된다. 한국 목사들만 이 CLF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CLF를 했는데 광주에서 CLF를 하고 그 다음 강릉에서 목포에서 인천에서 전국 CLF가 이어졌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여러분 일본 교단의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광주에서 CLF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천 지역에 있으면서 인천은 따로 CLF를 하려고 안 했습니다. 저도 뭐 늘 서울 지역에 가면서 강남을 늘 가고 서울 지역을 늘 가면서 아, 우리는 서울 지역하고 하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CLF도 인천 지역 따로 안 하고 서울 할 때 같이 붙여서 늘 했습니다. 왜 따로 안 했는지 압니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따로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CLF를 하면은 인천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저희들이 1년에 남동체육관이라는 큰 체육관에서 행사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귀국 발표회, 그 다음 또 월드캠프 폐막식. 그 체육관이 굉장히 큰 체육관인데 무대를 다 설치하고도 객석에 6,500명이 앉을 수 있는 객석이 나옵니다. 이런 행사를 두 번이나 하는데 우리가 기민들을 초청해보면 유난히 인천 지역은 우리에 대한 핍박이 많은데 한 번은 어떤 일반교회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천이 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기독교 전례지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길을 꼭 성지처럼 여기면서 여기를 사수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천은 CLF하기 어려운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아침 목사님, 박 목사님 강남 계시면 늘 우리가 강남에 가서 선교회 일들을 하고 하는데 아침에 가니까 목사님이 광주 가서 CLF가 너무 은혜로웠다. CLF에 150명의 목회자들이 왔다. 강릉에도 또 너무 은혜로웠다. 야, 우리가 이걸 전국에 이번에 다 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도 CLF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묻길래 아니 우리는 서울하고 같이 해. 내 마음에서 이제 할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다른 건 목사님 말씀 그대로 잘 받으면서 왜 이건 안 받냐 하더라고요. 속으로 엄청 찔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에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로 CLF를 한 적이 없고 늘 서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몇 명 안 되고 올 사람도 별로 연결되는 별로 없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히 장소를 알아보고 CLF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CLF를 딱 하고 보니까 실상은 CLF를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우리 인천 지역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번에 각 지역마다 가장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한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다니면서 자기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CLF에 초청을 한 거예요. 뭐 45명씩 어떤 데는 또 20명씩 많은 목회자를 초청. 이분이 어디에 사느냐? 인천 지역에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CLF를 지금 다 돕고 있는 목사님이 인천 지역에 있는데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그 다음 언론사에서 24개 언론사에서 왔습니다. 신문방송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만 15명의 기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신문도 있고 정경신문도 있고 경찰신문도 있고 여러 신문사가 신문방송사가 있는데 기독교 언론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갑자기 준비를 해서 며칠 전에 준비해서 갑자기 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를 돕는 이 언론 쪽에 있는 어떤 예전에 구원을 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 참된 교회라고 이분이 소개를 해서 언론사에 단체로 한꺼번에 15명이나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CLF를 하는데 기독교 언론에 국장되는 분들 밑에 그냥 한 기자가 아니라 그 언론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들이 15명이나 단체로 왔다는 것은 너무 일하기 좋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기자들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또 인천은 남동공단이라고 큰 공단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권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러시아권에서 여러 목사님들 오시고 필리핀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오시고 파키스탄 목사님들, 인도 목사님들, 해외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 안 왔으면은 어쩔 뻔했나 싶은 게 뭐냐면 기자분들이 와서 우리가 기자분들에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우리가 팜플렛을 돌리고 행사에 대한 이걸 언론에 이렇게 줬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CLF를 하니까 외국에서 행사한 것들, 외국 목사님들 뭐 이런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론들은 언론에서 많은 언론에서 왔는데 아, 인천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취재하러 또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뭐 뜬금없이 왜 외국에서 온 목사님 왜 찾지 했는데 이분들은 이 CLF가 국제 행사인 줄 알고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면서 러시아, 뭐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이 목사님 와 있고 뒤에서는 막 통역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와서 봤을 때 어때요? 오, 국제 행사가 맞구나 이렇게 하죠. 자, 그래 왔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 바옥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어떨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힐끔힐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어찌 반응을 볼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90분 넘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 전하시고 마지막에 죄사함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내가 의롭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그 시간에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데 어디를 돌아봤냐면은 기자분들이 거기 막 카메라 설치해 놓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기자단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거기를 딱 봤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의롭다고 손을 다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셨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실에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속으로, 아니, 이분들이 CLF 취재하러 왔나, 전도 집회 참석하러 왔나.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니, 일반 목사님들, 물론 목사님들도 또 이제 반대편에서 손을 들었지만은, 기자분들이 집회 참석해서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손 들어봐라 할 때 손 드는 것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마치 사마리아 성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아람에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놨는데도 인천은 CLF하기 어려운 지역이야 하는 생각에 매여서 발을 내딛질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많은 기자들이 구원받고 그 중에 문영률 목사님, 형님도 그때 복음을 듣고 서울 CLF에도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가 와서 그뿐만 아니라 방송, 이 신문방송협회 회장님께서 우리 이한규 목사님이 서울 CLF 행사 때, 우리가 만든 그, 이제, 발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올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취지를 표명하는 이런 취지문, 발표문을 표명해야 이게 언론들이 이 부분에 더 신뢰를 갖는다 해서 그럼 누가 하지? 그럼 이한규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 그럼 이한규 목사님을 직책을 그럼 뭘로 하나 해가지고 사무총장 하지 해가 졸지에 이한규 목사님 하루아침에 사무총장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직분을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만듭니다, 보면은. 근데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이 사무총장이 그날 그날 됐는데 다른 분들은 아 저분이 CLF에 이렇게 사무총장이시구나 하고는 예, 재밌습니까? 예,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 신문방송협회 회장님이 이한규 목사님에게 자기 사무실로 와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초대를 한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그 사무실에 가니까 이 신문방송협회 회장님하고 다른 또 몇몇 언론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한규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솔직히 이 말씀 더 듣고 싶어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하면서 진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면서 쭉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 축복된 일들, 그때 연결된 필리핀 목사님들이 또 이번 강릉에 박우수 목사님 지금 수양의 강사로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CLF를 또 했는데 필리핀 목사님들이 강릉까지 이제 또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러시아권의 목사님들을 CLF에 초청했는데 아 다른 분 우리가 초청할 사람 더 있는데 한 번 더 모이자 해서 우리가 호텔에서 따로 또 한 번 이 러시아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CLF를 또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CLF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복된 일들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저는 예전에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제 마음에 채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내 마음에 채웠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 때 복되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은혜 입은 걸로 이건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고 하나님 역사고 너무나 복되게 은혜롭게 됐으니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감사하다 이걸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내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자신을 믿게 만들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종 앞에 가서 종과 함께 종의 인도를 받고 가까이 가서 신앙을 해보면 나를 비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나는 복음 앞에 대적자인 거예요. 왜? 나는 이 하나님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CLF를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서울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하고 같이 하지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며칠 앞까지 나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은, 그런 나는 복음에 대적자로 서 있는 난 거예요. 은혜 입은 나이가 아니라 은혜 입은 걸로 나를 세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종 앞에 가니까 나를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냥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 은혜 입혀셨으니까 그냥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냥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도우셨다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당신을 세우고 당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비우고 당신을 낮추는 삶을 사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는데 야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구나. 제가 이런 부분에 강하게 발견했던 적이 또 있는데 인천에서 우리 굿뉴스코 학생들이 귀국 발표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은 타락이다 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고 우리는 매번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귀국 발표회는 저희 인천 예배당에서 저희 예배당이 1300석이니까 인천의 예술회관이 1300석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장소 보다 우리 예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귀국 발표를 늘 해왔어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늘 이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이 귀국 발표를 하는 게 외부의 사람들 초청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언젠가 체육관에서 한번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이 아시안 게임을 위한 체육관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저희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체육관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야, 저 체육관이 몇 석이나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보통 지방의 체육관은 뭐 한 4천석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체육관이 보조 의자까지 다 빼내면은 만석이 넘어요. 11,200석인가 그렇게 됩니다. 큰 체육관이에요. 아니 보통 그만한 체육관이 잘 없는데 아시안 게임이니까 체조 경기장으로 체육관을 지으니까 체조 경기장은 마루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객석 밑에 공간이 넓은데 그러니까 좌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 체육관에서 한번 우리가 귀국 발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혹시나 뭐 할 그해 할 마음은 아니고 혹시나 그 날짜에 비어 있는지 알아는 보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알아보시고 다른 행사가 잡혀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 속으로 마음이 이래요 보면 사람 마음이. 아이고 참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자리를 먼저 잡았구나 이게 아니라 원래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근데 그 대관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아, 그 날짜에 잡혀있는 행사가 취소될 것 같은데 취소되면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꼭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이게 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 목사님 그 행사가 우리 날짜에 그 취소될 수도 있는데 취소되면은 귀국 발표에 우리가 거기서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 앞에서 아니요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되면냐 하지요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국 발표회가 남동체육관에서 귀국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500석을 채워야 되는데 1,300석을 채우는 거하고 6,500석 채우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근데 무대를 어디다 놔야 될지 타원형이라서 무대를 길쭉하게 이제 물질을 설치해야 될지 가운데 짧게 설치해야 될지 몰라서 아 이럴 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최고다 싶어서 도면을 두 개 들고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다가 무대를 설치할까요? 어, 둘 다 좋네. 그 어디다 설치하는 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 둘 다 좋네. 근데 공연을 몇 회 하는 거? 예, 1회 합니다. 왜 1회만 하는 거? 이해하지?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아니 1회 하는 것도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머리가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요. 머리가 쫙 돌아가면 뭐라고 변명을 대가지고 안 할 조건을 댈까 하고 쫙 돌리고 답이 나. 목사님 티켓 인쇄 다 했습니다 하니까. 벌써 이제 초청장 인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른 컴퓨터라서 또 인쇄하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하고 이제 13,000석을 채워야 되는데 10배죠. 1,300석에 10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톡방에다가 이번 남동체육관에 2회 공연을 합니다 하고 딱 보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분이 딱 답변을 했습니다. 안산에 계시는 장영철 목사님이 뭐라고 두 글자를 딱 올렸어요. 대박. 예. 아, 여러분들은 실력에서 아멘이라고 올렸을 거라 하는데, 우리 사역자님 그렇게 실력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러면 장영철 목사님이 대박이라고 두 글자를 올린 이유는 뭘까요? 예? 너무 감사하네. 이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대박이라고 썼을까요? 예.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막상 교육 발표회가 시작됐을 때 너무 감사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2회 공연을 하는데 오후 3시 반 공연과 저녁 7시 공연, 2회 공연을 하는데 오후 공연에 없던 공연이죠. 원래 저녁 공연만 있었는데 오후 공연에 저희 또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자리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사람을 보내주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쪽의 방향의 신앙을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구나. 여러분 만약에 귀국 발표에서 많은 외부에 초청한 분들이 오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막 우리를 비난해가 사람들이 100명, 200명 돌아가게 만들면 어떡할까요? 그거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어디 와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하고 싸우겠죠? 근데 저는 100명, 200명이 아니라 그 6,500석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오는 그 행사를 싹둑 자르려고 했으니까요. 안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비우고 보니까 나는 복음 앞에 대적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늘 나는 은혜 입은 것으로 나를 채우고 살아왔는 거예요. 자, 은혜 입은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건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고 나는 이 복음 앞에 대적자로 있는데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출 줄 몰랐단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걸 내 마음에 채웠을 때 어느덧 내 마음은 교만해지고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망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500평 4층 되는 건물을 짓고 방송 허가를 얻어서 MBC 미디어텍에서 방송을 설치하시면서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공중파 정식 방송국 허가를 얻은 건 처음이니까 자기들이 실적만 올리면 되니까 한 달 동안 와서 그 기술자들이 방송국 세팅을 다 해줬습니다. 하는 일마다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대학 인가까지 다 얻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은혜고 그걸로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로.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울 줄 몰랐던 거죠. 지금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동안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일본에 티카드 행사를 하면서 토고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고 7개국 정상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대회가 지난 8월 달에 일본 요코하마에 있었던 티카드 대회가 7회째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7회째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1년이 지났죠. 그러면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뛰어들어서 나서서 일을 했으면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우리가 한 것 없어요. 그냥 대통령 이제 오는데 우리 군인수고 출신 학생들 전통 복장 입고 아프리카 노래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준비했느냐? 일본 전통 복장 기모노 입고 꽃다발 주는데 그거는 뭐 얌전하게 와 꽃다발 탁 내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별로 흥이 없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아프리카 노래를 불러주니까 대통령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가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진작 이렇게 일을 안 했던가? 여러분 이번에 토고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제가 토고 선교사님에게 빨리 장관님에게 이야기하셔서 각 부처의 국장들 모아서 국장들 마인드 교육을 합시다. 지난날 돌아보면 베냉에 박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땅을 주고 거기에 우리가 센터를 지어서 병원도 짓고 병원도 하고 학교도 이런 센터가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야, 이번이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다른 대통령, 다른 정권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전 정부가 하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안 도와주고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을 보면, 야, 우리가 일을 너무 잘못했다. 그때 베냉 대통령을 만나고 베냉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했을 때 목사님에게 훈장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서서 일을 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장들, 각도, 강요들 교육을 했더라면 지금도 우리를 아는 사람,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많은 정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 안 한 거예요. 왜?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고의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빨리 가서 그 강 부처의 국장급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 복음 앞에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 미련하게 살았을까? 그 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몇몇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입은 걸로 나를 채우고 사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자 연수 교제를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고 실패한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딱 들어보고는 목사님께서 사역자들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나도 안 변했다고 책망하시면서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자기를 세우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이 마음이 머무는 곳은 자기를 비워서 주를 의지하는 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딱 들어본 목사님은 한눈에 어떤 상태인지를 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목사님께서 한 사람만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님들이 있는데 한 명만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님들 모이는데 가서 어떤 한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눈에 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왜 부르는 줄 모르고 목사님 직무실로 왔는데 박 목사님 맞은편에 딱 앉고 바로 옆에 여목 목사님 딱 앉고 바로 또 그 옆에 제가 딱 앉고 목사님이 그 사역자 한 명을 딱 불러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책망 끝나고는 여목 목사님 또 한마디 하시고 또 제가 한마디 하고 이러니까 한 명을 놓고 세 명이 책망을 하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그래도 이 목사님이 평소에 좀 목사님 앞에 가도 좀 이야기를 좀 잘 표현하는 분이 그날은 뭔가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목사님한테 책망 몰리니까 나름 이제 자기가 탁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해보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최요한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간증 아시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해요? 나 같으면은 최요한과 같은 그런 형편 앞에서 산다고 일어나라고 못할 건데 그렇지만 나도 내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사님처럼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사역자를 향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자네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자네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뭐 믿는 거야? 하고 책망하시는데 그 뒤에 목사님의 그 한 말씀이 내가 그동안 채워한 그 전도사의 간증을 수없이 들었는데 야 내가 이 이야기 하나조차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제대로 몰랐구나. 그 뒤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 채환 간증은 들어봤습니까? 예, 라이베리아의 정갈에 물려서 심장이 멈추고 죽어가다가 목사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 교제를 해주고 이 말씀 믿으면 일어난다 너 일어나라고 하신 그 간증이고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심장이나 두 번이나 먹어져서 이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데려가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난 이야기. 늘 더럽고 저는 하나님 역사한 이야기를 간증하고 아, 정말 하나님 놀랍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다. 그렇게 간증으로 그냥 들었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하는 말이 있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그죠? 수없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네 말씀 안 믿고 뭐 믿어? 하면서, 내가 보기에 최요한이 죽을 것 같은 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 말씀에서 새 힘을 얻으려면은 살아나는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최영환이가 심장이 멎었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목사님은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했고 종의 믿음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다른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 사역자는 목사님 나 같으면 최요한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일어나라고 살아나고 자신이 없지만은 잘 안 될까죠. 그래도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한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인데 나도 같은 마음인데 왜 나 같으면 먼저 선교사님에게 통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어떠냐고 아, 예 목사님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습니다. 이 정갈은 독이 너무 강해서 쏘인 즉시 오지 않으면은 너무 늦게 와서 약이 없고 해독제도 없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 번이나 먹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지금 맥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지금 체온도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합세 기도합시다 이래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산다 소리를 못하고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믿음의 종이니까 그런 형편을 안 보고 최요한이가 산다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 최요한이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서 산다고 하면 사는 거야. 아, 목사님은 목사님 당신이 보기에도 죽을 것처럼 보일 수 있었구나. 근데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보는 거, 내 판단을 안 믿으니까.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목사님하고 다른 거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 당신의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 언제 이 믿음 배웠습니까? 언제 이 믿음 배웠어요? 목사님이 신앙을 20년, 30년 하다가 그때쯤 30년, 40년 이때쯤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술 하사관 지원했다가 앞니빨이 부러져서 떨어지면서 아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야, 내 생각 믿으면 내가 앞으로 뭘 해도 망하겠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겠다. 내 판단,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1962년 5월 달에 마음의 선을 딱 끊고 그해 10월 달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판단으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목사님은 최요한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요한이 정갈에 쏘였다가 살아난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 요한이가 최요한이가 살아난 정갈에 물렸다 죽어다 살아나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 간증, 은혜롭게 된 간증을 하신다고 생각했지.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시느냐. 이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워지지 않을 때는 또 저 간증하시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은혜롭죠. 들을 때마다 은혜롭고 감사하긴 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날 그 사역자 교제하는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 없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볼 때 늘 죄가 있으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언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죄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죄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말씀에서 죄가 없다, 의롭다고 하니까 그 말씀의 판단 믿고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죠.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믿음을 못 가진 사람들은 내가 볼 때도 죄가 없다는 느낌이 오면 내가 봐서 죄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죄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늘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에서 의롭다는 판단을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최환 형제의 정갈에 물렸다가 살아난 이 간증은 우리 삶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든 신앙에 관한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접목이 되면서 놀라운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를 안 했더니만 저희 교회 실버분들이 왜 페이지를 이야기 안 해주냐고 항의를 했는데 오늘 잊어먹었습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드립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근방에 가면 다 나올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근데도 부족함이 많죠?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요? 내 삶에 내가 볼 때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 그렇죠? 그건 말씀의 판단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의 판단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자, 여기 이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박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앞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자매님 예수 안에 있고가 무슨 뜻입니까? 장로님 예수 안에 있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그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예수 안에 있고의 의미를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죠. 그렇죠? 그럼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태아는 이게 몇 개월 되었냐 따라서 이 기능들이 하나하나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제 기능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장과 그 다음 폐 기능과 장기와 여러 이런 것들이 형성돼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를 일찍 조산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이제 8개월 뭐 9개월 이때는 태어나도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가 호흡할 기능이 없을 때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라서 될 때까지 그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것은 그 엄마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아직 그 기능들이 없어도 괜찮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 예, 그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다. 내가 부족해도 육신적이라도 못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데 거기서 사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엄마 뱃속에 있다는 거, 엄마 안에 있다는 것은 엄마가 그 기능을 대신 다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이게 어린 태아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마 뱃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어떤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못난 것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안 돼, 난 믿음이 없잖아. 그러고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세우려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는 비우고 낮추기만 하면 그분이 지극히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세우려고 내가 은혜 입은 걸로 하나님 역사한 걸로 그걸로 나를 세우고 나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은 좀 나은 걸로, 잘하는 걸로, 선하게 산 걸로, 의로운 걸로, 옳은 걸로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이런 신앙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복되게 됩니다. 종과 함께하면 해볼수록, 가까이 가면 가볼수록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내가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복음의 대적자로,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 살아왔는지, 야, 내가 은혜 입었다는 걸로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고 살아온 삶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면서,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고, 왜 내가 이렇게 복음 앞에 대적자로 어리석게 살았을까?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아,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종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종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보다 앞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좀 더 앞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하고 때론 일을 이야기하고 한마디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 성경 끝으로 열왕기하 2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560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자,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니까 엘리사가 이 베델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따라가요. 그 다음 여리고로 보내니까 또 여리고로 따라가고, 그 다음 요단으로 보내니까 요단을 또 따라가서, 네가 뭘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뭘 구했죠? 예,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감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인데 엘리사에게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엘리사에게 주어지냐면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이제 엘리야에 있는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종은 우리보다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원이 아니고 영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나온, 사실 여러분 이 CLF를 통해서 16만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일도 어느 날 목사님께서 CLF를 하자고 말씀하신 것도 어느 날 목사님이 영감으로 CLF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칸타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를 통해서 공연을 보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18만 명, 한국에 7만 명, 인도에 20만 명, 유럽에도 이번에도 전 유럽을 투어를 했는데 아직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은 전 세계, 일본에, 대만에, 네팔에,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니까 아는데, 다른 나라, 남미, 중미, 아프리카,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는데, 이 칸타타를 처음으로 하자고 한 분이 누구냐면 박우순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는 칸타타가 뭔지도 모를 때 2001년도에 처음으로 칸타타를 시작했는데 저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칸타타를 그 하자고 그 당시에 합창단의 다른 단장님이 있었습니다. 임단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목사님이 칸타타를 하자고 하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시다 하니까 내년쯤이면 몰라도 아니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합시다. 목사님이 끝까지 싸우시면서 칸타타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어 이제 시작된 게 칸타타인데 그 당시에 단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지휘하신 목사님 예, 칸타타 단원이었습니다. 합창단에 그 12명의 단원이 시작을 했는데 그 칸타타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영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준 영감인 거예요. 이건 엘리사에게 엘리사도 귀한 하나님 엘리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비워지고 보니까 아,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받으면 복음의 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 나름 사역하고 내 나름 복음 전하고 산다.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왜? 이 영감으로 온 이걸 안 받을 때 나는 복음의 큰 대적자인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지도 모르고 낮출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육신적인 것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야, 내 인생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시구나.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종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처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현직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고 장관님들에게 수없이 많은 장관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에 가면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고 하나님이 내 삶 역시 또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비우고 낮추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